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부드럽게 한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소리가 앞쪽에서는 조금 딱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맞는 찬양의 소리가 이 정도는 될 텐데 또 오늘 모인 것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2019년도에 잠깐 이렇게 모였다가 그 이후에 아마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올려드릴 최소한의 예배의 모습이고 모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주일 두 번 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말씀 가운데 취하지 못했는데 그 밀린 말씀을 다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처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조금 후회되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 목자로 있다가 서울 간 강성실 목자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강진실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강진실 목사가 하루에 세 번씩 아홉 번을 집회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처음 만나서 내보다 더 별난 건 내 알았지만은 야, 그런 부탁을 했나.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2번을 부탁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후회는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번 다섯 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은정 목사님은 2016년도에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샘물교회를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분립해서 은혜 샘물교회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어른이시고요. 평생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셨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 목사님 생각을 이렇게 많이 닮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뵌 지 얼마 안 되고 몇 번 안 배워도 저는 자꾸 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구영리 예배당에서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저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다음 공동체 담임 목사도 딴 사람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 다음 사진은 없어요. 교인들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저 때도 참 저 공간에서는 열심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비하면 오늘은 그래도 또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 이번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박은정 목사님 오셔서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도 좋지만 우리 뜨겁게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다운 공동체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린 눈물도 많고 흘린 땀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VIP들을 품으며 저들을 섬기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섬기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예배당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서 태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주님을 만났길래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미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이 공동체 속에 계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마음속에 늘 아픔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형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만 그 사람의 성이 맞고 형규는 가명입니다. 이 사람이 2006년 무렵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북한은 군대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요즘도 10년을 꽉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제가 군대 갔을 때는 34개월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 짧아졌습니다. 근데 북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을 꽉 채우는데 놀라운 것은 그 1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군대 입대를 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제대를 해야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형규라고 하는 형제가 2006년 무렵에 제대를 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전부 굶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군대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직계가족은 다 죽어버리고 일가친척들 중에 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생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우리 박선 교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박선 교사는 일찍이 중국에 해양대학 교수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그 학교가 폐쇄가 되면서 이분이 중국을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북한 선교에 재헌신한 자매입니다.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중국을 갔다가 우리 선교사가 만들어 온 피난처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먹을 걸 공급을 해주고 그뿐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니까 이 형제가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너무 지쳐있던 심신을 먹는 거 충분히 공급해 주고 그리고 책을 읽게 해주고 성경을 읽게 해주고 여러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는 제가 직접 만나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는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겁니다. 방법은 좀 다르고 형식은 좀 다르지만은 그 중국의 어느 외딴 집 사람들 눈을 피해서 거처하던 그 방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연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전도자로 섬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좀 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1월달에 제가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담당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회 담당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연길 호텔에서 사흘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1대1로 이 사람을 케어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은 북한의 전도자로 들어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육성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려고 육성을 담아가지고 왔고 사진도 얼굴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은 없고 뒷면만 찍은 사진을 세례받는 장면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우리 배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많이 풀리고 한 사흘 동안 집중 양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우리 배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만 그런 식으로 들은 겁니다. 녹음 테이프를 듣고 그 사람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얘기한 것만 제가 듣고 사진은 뒷모습만 본 겁니다. 그런데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 배 목사님은 아프간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프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형제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하교회죠. 교회를 세워서 여러 사람 전도를 해서 소식은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한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인편으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발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체포당하고 우리 김형규, 이 사람의 이름이 형규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우리 배 목사님의 이름이 형규였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김형규, 성은 자기 이름, 자기 거고 형규는 우리 목사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이 2007년 연초에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교회를 하면서 애를 쓰다가 결국 교회가 깨지고 연말에 중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이 만들어놓은 그 피난처로 온 겁니다. 나올 때 이 사람 생각은 도저히 북한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겠다. 차라리 중국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피난 오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해 연말에 왔는데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준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배형규 목사가 아프간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울더랍니다. 그러더니 우리 박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배 목사님은 자기 민족도 아닌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북한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고 나왔는데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순교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그게 2007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소식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씩 중국에 나오든지 아니면 인편으로라도 연락을 보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감옥에 갇혔거나, 그래서 일체 바깥으로 연결이 안 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박선 교사하고 연락이 돼서 형교한테 무슨 연락이 있냐?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내가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할 텐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 연락을 1년에 한두 번 우리 박선 교사하고 주고받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이 불과 지금 30 초반 정도, 이제는 물론 세월이 한 7년, 7, 8년 더 갔으니까, 아니 10수년 더 갔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는 한 40 초반 됐겠는데,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라는 걸 떠올려 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실 그렇게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까지는 없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아프간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내가 북한 백성들, 내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할까요? 왜 사역자들이 이런 결정을 할까요? 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아프간까지 가서 순교를 하고, 물론 순교할 줄 모르고 가긴 했지만은, 왜 이 형규 형제 같은 사람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면 죽을 가능성이 혹은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들어가야 했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두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혹시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는 줄 모르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이건 한 7, 8년 전 통계입니다. 김영숙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영숙이, 그것도 김영숙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딸을 낳아서 영숙이란 이름을 짓는데, 뭐 그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 뭐 짐작만 하십시오. 그런데 서양에서는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짐작하시겠죠? 베드로입니다. 피터입니다. 여러분, 서양 부모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피터, 베드로라고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생각하고 이렇게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평범한 어부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 아이가 베드로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비교적 다른 사도에 비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성경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열두 사도조차도 자세한 설명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열둘에 들어가지 못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꽤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이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하는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누가복음이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1절 속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서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설교하러 나간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새 돈을 벌러 나갔다가 어떻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동년배한 나이 서른쯤 된 베테랑 어부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 한 서른쯤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뭐 작은 호수는 아니지만은 아주 꼬마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를 잡으러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나이 서른쯤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호수 어느 구석에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테랑 어부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은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하고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그때 생긴 게 아니고 그 전날 밤부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물을 관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전날 밤부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 손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런 걸 몰랐죠. 너무 지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빨리 그물을 씻어놓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잠 자야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늘 물고기를 잘 잡던 사람인데 밤새 일을 했다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니, 당신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밤새 어디 가서 고스톱 치다 왔냐?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베드로가 어쩌면 이 와이프의 이 공격에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도 한 푼 못 벌고 몸은 지쳐있고 아주 심란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당신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물가에 앉으시고 바람은 예수님 등 뒤에서 해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가에 배를 타고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 쪽으로 앉으면 이게 청개가 져서 특별하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꽤 많은 사람에게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잘 전달되는 이런 지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들어 받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기분에 있는지, 배를 빌려달라고 그럴 때 어휴, 내 배를 쓰십시오,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지 않습니까? 기분이 지금 아주 더럽다 못해서 한마디 짜증나고 그냥 피곤하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당신 배를 좀 빌려주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요청을 자주 하십니다. 꼭 애가 고3인데 교육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교사를 좀 하느니 마느니 부탁을 합니다. 암 수술을 받고 몸이 지금 아직 회복도 잘 안 됐는데 교회에서 남의 사정도 잘 몰라주는 눈치 없는 인간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를 슬쩍 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내 아이가 고3이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런 일을 자주 행하십니다. 이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정말 주님이 내 머리이시고 정말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조금 힘들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당하게 거절하는 사람,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예배는 주님 앞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저는 천국 가면 베드로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그때 무슨 마음으로 배를 빌려줬냐고.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깊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인근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이 호숫가에서 설교하던 이날이 첫 설교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두 번 예수님이 설교하는 광경을 멀리에서 봤는지 직접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를 빌려주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읽으라고 누가가 이거 기록합니까? 우리가 읽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피곤한데도, 기분이 아주 더러운데도, 지금 돈도 못 벌었는데도, 뭐 짜증이 막 나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배를 빌려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천국에서 베드로 만나면 제가 물어볼 건 한 20가지를 옛날에 써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질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그 배를 빌려드릴 생각을 하셨냐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눈에서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막 도저히 뭐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목소리가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주시오 할 때 뭐 뇌성 병력이 치는 것처럼 목소리가 떨어졌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배를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베드로가 집에 못 갑니다. 왜 못 갔을까요?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돈도 못 벌어서 기분도 안 좋은데, 이것도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설교의 은혜가 돼서 못 갔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못 갔다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데 성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라는 뜻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집에 못 갔을까? 뭐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별로 없을 텐데 배 때문에 못 갔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재산 목록에 이 배가 아주 중요한, 베드로가 집이 있었다면 집이 1호고 배가 2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배 쓰고 난 다음에 잘 묶어놓고 가세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제대로 안 묶어놓으면, 안 묶어놓으면 배가 떠내려 가버리면 예수님한테 그 배값을 물려달라 그러는 것도 복잡한 일이고, 베드로가 집에 안 갑니다. 예수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졸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신 타이밍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전문가들 증언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사는 게 아니고 연안 쪽에 물고기가 산다는 겁니다. 플랑크톤이 연안 쪽으로 몰려있고 물고기는 저 깊은 곳에 없고 이 해변 가까운 곳에 주로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아니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데 저분은 도대체 어부도 아닌 양반이 어떻게 물고기도 없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가. 이때도 베드로가 순종하기에는 의심쩍고 미심쩍고 베드로가 순종 안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무슨 홀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호수 속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1903년에 세워진 우리 진해시 전체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전도를 받았는데 고등학생 형님이 전도를 받았는데 형님이 자기 혼자 교회가 창피하다고 날 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누나가 중학생이고 형님이 고등학생이고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여동생인 이제 동생을 보고 같이 가자 그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날 보고 야 교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누나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따라갔습니다. 교회가 그냥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만났던 우리 김우순 목사님, 사실 저는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교회에 놀러가면 마당에 놀러가면 한복을 주로 입고 계셨습니다. 교회 마당에 이래 뭐 꽃에 이래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놀러 막 뛰어 들어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데 말씀도 목소리도 크지도 않으시고 말도 뭐 여러 말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 인상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봤던 우리 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게 어릴 때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막 그때는 김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파산을 해가지고 옆 동네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남 목사님이었습니다. 광을 지르면서 설교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뭘 사람을 앉혀놓고 죄인이라 그러고 뭐 내가 언제 뭐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어떻게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뭐 고함을 질러대는데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란 말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 말고는 설교가 들을만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생에 깊이 간섭하고 계셨던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때 나를 관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느 목장에 탐방을 가니까 이제 탐방 가서 우리 부부가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앉아서 주로 듣기를 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으면 너희 부부는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얘기인데 한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가는데 고향에 명절 때 다니러 내려가는데 자기 앞에 이쁜 여자가 앉아있는데 대전에서 봉봉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 이래 권하면서 얘기를 걸어보려고 근데 처녀도 봉봉 두 개를 사서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총각을 보면서 자기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세상에 대전에서 샀는데 목포 다 왔는데도 그걸 자기한테 먹어보겠냐 안 그러고 손에 쥐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용기가 없나 이러고 자기는 쳐다보고 있고 목포에 거의 다 갔을 때 겨우 하나 마셔보겠냐. 옛날에 그 봉봉이라는 주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연애가 시작이 되고 마침 그 처녀가 목포까지 같이 내려갔으니 다행이지 중간에 내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목포가 종착역이었고 내려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결혼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때 그 두 양반이 했던 질문이 목사님 그때 우리는 예수님도 몰랐고 결혼할 때에도 물론 예수님 몰랐고 꽤 오랫동안 한 십몇 년을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한 몇 년 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결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가 예수님 몰랐다고 예수님도 지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간섭하셨고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우리 목사님은 교회만 가면 고함을 질러대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나한테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일기에 쓸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훗날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주일날 하면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고함을 질러대니까 그게 막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교회가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기에 쓰기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 말대로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죄값을 위해서 죽은 게 맞다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우리 집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친가 외가 전부 안 믿고 나 하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 전도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내게 무슨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 중학교 1학년 3월달 주일날 어느 저녁에 썼던 일기책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하면 감사해서 몸이 떨리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이 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열려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부담이 좀 생겨서 일기에 썼던,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지금도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겠지요. 자세히 알았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순종을 하고,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전날 밤부터 베드로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 물고기를 못 잡아서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미 베드로가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곳인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부릅니다. 그 친구는 또 왜 집에 안 가고 또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 요한 야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두 배에다가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도 두 배가 잠길 정도였다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이 이제 해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부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선생님 덕분에 지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10분의 1쯤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30% 정도 드리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한 남성이 다른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고 뭐 VIP로 목장에 처음 온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떠나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 결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젯밤 오늘 아침 지금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 해변가에 서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누구인가? 물고기의 길을 알고 있고,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없게 하고, 없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있게 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확신은 아니라고 해도 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신가?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그분이신가? 뭐 그분이다 아니다 확신이 이때 있었나 없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없게도 하시고 없어야 할 곳에 있게도 하시는, 물고기의 길을 다스리시고 물고기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저분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지금 아직 정제된 고백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3년쯤 지난 후에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이 뭡니까? 3년 전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고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3년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한두 달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제자 그룹을 대표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 혼자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모든 죄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설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없어야 할 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시는 예수님, 물고기가 있을 곳에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은 결국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직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치루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혹시 뭐 빚지고 있다가 그 빚을 예수님이 갚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의 용어가 아니고 설교자들의 용어가 아니고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늘 쓰던 일상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하나 샀는데 아, 이 컵이 얼마입니까? 5천 원입니다. 내가 5천 원을 꺼내서 주면 이 컵의 주인이 말하기를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가게 주인의 손에 있던 이 컵이 내 손으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빚쟁이가 100만 원을 돈을 빌려 쓰다가 이자만 주다가 내가 돈 100만 원을 갚으면 나한테 빚을 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빚을 다 치루었습니다.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차용정서는 찢어 없애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한테 빚준 사람을 길에서 피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몸값이 은수물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길에서 은수물을 주워서 주인한테 주면서 주인님 내 몸값 받으시고 날 풀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소유권이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몸값을 대신 지불을 하면, 그래서 이 사람 몸값을 내가 낼 테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자유인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 몸값을 받고 주인이 테텔레스타에 값을 치루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값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그 중에도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무슨 제사인지 아시죠? 내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혹은 전통에 따라서 내 손을 하나 자르든지 내 눈을 하나 뽑든지 아니면 내가 돈으로 배상을 하든지 내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 공동체로 만들면서 제사 제도를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너희들의 죄의 값에 따라서 너희가 죄값을 치르지 말고 죄값을 만약 그런 식으로 치르기 시작했으면 나라 세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1년 된 양을 들고 내가 성전으로 갑니다.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양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의 피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속죄죄 자체가 끔찍한 겁니다.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양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여야 합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 내가 죽여야 합니다. 내가 칼로 찔러서 양을 죽이고 양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양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 양이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불태워 올라갑니다.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의 피값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익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귀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달려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그 사건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오랜 세월 동안 드려졌던 속죄제처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해서 돌아가시는, 나는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 약속하신 권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세,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고 또 그 다음 열매가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우리가 짓고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만난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 과정도 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한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볼 만한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가서는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간 기우뚱기우뚱하는 게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놓고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드로가 만난 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내 가슴을 흔드는 말이 되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직도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목장에 초대를 받고 갔는데 목자가 저한테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까 자기 목장에 40대 후반 한 50초반쯤 된 이 중년의 형제 한 사람이 지금 목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목장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한 6개월 이상을 그러고 있는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자를 보고 목장 식구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나를 좀 믿게 해보라고 난 믿을 마음이 있다고 참 아마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응원을 청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목장 모임에 목사님이 좀 오셔서 이 형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 형제한테 좀 적절한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목사님이 한번 좀 오시라고. 가보니까 점잖은 양반이 하나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양반이 저하고 처음 만났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멀리에서는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꽤 진솔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그분한테 했던 얘기는 뭔고 하니까 뭐 그날 저녁에 막 설교라도 한번 할까 했는데 그건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장 모임에도 오고 있고 교회도 오고 있고 계속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 사장님,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양반은 나이 50에 그랬지만은 저는 중학생 때 그랬거든요. 교회가 참 괜찮은 데 같은데. 아, 교회 우리 친구 엄마 아빠들 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뭐 이런 분 저런 분이 교회 다 한 100여 명 모여 있는데 아, 참 교회가 괜찮은 데 같은데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뭐 날 위해서 죽었다는 여전히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데 왜 제가 교회를 못 떠났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설교가 내 마음속에 고1 가을쯤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왜 교회를 안 떠났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셨기 때문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내가 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강재세 집사님, 내 친구 영복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공부 안 못, 뭐 적게 한 사람, 초등학교도 안 다녀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읽으려고 한글 배웠다는 분입니다. 미제인데 이 벽에 이거 바르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에 뭘 보여주었는가 하니까 한 번은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친구 아버지 기도하고 내가 그 집에 자주 놀러도 가고 하니까 친구 아버지 기도하고 좀 걱정이 돼서 저분이 대표 기도를 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 말 주변도 없으시고 말하는 것 자체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눈에 이분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때 어른들은 기도문 같은 거 안 썼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광채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눈을 뜨고 쳐다봤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재세 집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공부 적게 한 사람입니다. 제일 못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넉넉한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셔서 넉넉한 집안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강 집사님 얼굴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얼굴에서 볼 수 없는 당당함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그냥 자기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고 뭐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대학 물 좀 먹고 대동아 전쟁 때 끌려가서 이제 군대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인데 늘 당당함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사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막 늘 뭐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술만 한잔 먹으면 우시면서 여보 미안해 그러고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은 배운 것도 없고 미쟁이 일을 하지만은 그때 우리 어린 생각에 미쟁이 일은 좀 천한 일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당당한지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강 집사님 저 재세 아저씨한테는 뭐가 있어? 우리 목수였던 지금 제 고향교 아직 살아계십니다. 90몇 세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제 모교회 집회 오라고 해서 꼭 가야 되겠는데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목수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많이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닌데 마음이 끌리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분이 나이가 한 40쯤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몇 사람을 꼭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꼭 목장 모임하듯이 밥도 먹이고 우리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는 어려워서 해보지도 못하는 질문인데 교회 전도사님도 없고 뭐 교회 지도자들이 별로 없는 시골교회인데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해주는 답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케어하시고 확신의 단계로 점점 나아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되 마침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마지막 장소, 믿음의 확신의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저 모습이 내가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으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따라 살고 악을 따라 살면서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모습이구나. 이런 묵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 관한 글을 하나 읽다가 마음에 엄청 뜨거워져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 볼 만한 분이다.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품게 해준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얘기가 뭔고 하니까 이분은 북아일랜드 출신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물론 여성 선교사입니다. 헬렌인 것 이름처럼.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서 조그마한 클리닉을 열고 그 원주민들을 치료하면서 전도하던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서 어떤 얘기 한 토막을 제가 읽었는가 하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한 원주민 여성의 아기를 분만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워낙 없으니까 이 여성이 두 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이제 갓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갓난 아기를 출산하다가 그만 이 엄마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근데 적도 근처지만은 아마 거기가 조금 지형이 높은 곳이었는지 밤에는 꽤 춥고 낮이 되면 좀 뜨겁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갓난 아기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보온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추운 시간에는 저녁에는 차가우니까 이 아이를 더운 물을 먹이고 더운 우유를 먹이고 이래야 이 애를 살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있던 보온병 꼭지를 땄는데 꼭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로즈비어 선교사가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온병이 망가져 버렸다. 보온병이 없으면 애한테 따뜻한 물도 먹일 수가 없고 우유도 먹일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아이가 대여섯 시간 지나면 죽을 수도 있다. 기도하자. 거기에서 보온병을 하나 사다 도시까지 갔다 올라 그러면 이건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깊은 오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몇몇 여성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두 살짜리 아이는 엄마는 죽은 줄도 모르고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옆에 앉아서 얘는 칭얼거리고 있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그 한 10명 중에 루스라고 하는 한 10살, 11살쯤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는 아이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얘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내일 오면 너무 늦습니다. 아기가 죽습니다. 오늘 오후 안으로 도착해야 이 아기가 삽니다.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차마 그 기도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오지에 누가 그 보온병을 사러 가는 것도 안 되고 누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루스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 기도로 끝내지 않고 또 뭐라고 이어서 기도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이왕 보내시는 김에 보온병 보낼 때 지금 여기 두 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 아이는 지금 울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예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로즈베 선교사가 이 아이가 옆에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보온병이 오려고 하면 영국에서 소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소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소포를 보낸다고 해도 싱글 여선교사에게 무슨 보온병을 보내겠습니까? 애기가 있는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몇몇 원주민 크리스천들도 같이 아멘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선교사인 자기는 아멘도 안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두 시간이 지났는데 차가 안 되고 왔답니다. 소포를 가지고 온 차였습니다. 10kg짜리 꾸러미를 하나 선교사에게 주고 갔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 고향교회 주일학교에서 보낸 소포였습니다. 넉 달 전에 보낸 소포였습니다. 소포를 뜯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보온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온병이 나오니까 옆에서 루스가 선교사님 인형도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시 손을 넣어서 안쪽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뭐가 하나 잡혀서 꺼내보니까 예쁜 인형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붕대, 마른 음식 이런 몇 가지가 들어있는 중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보온병이 넉 달 전에 발송한 영국에서 발송한 소포가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 로즈베어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 자신도 너무 기가 막혀서 아멘도 하지 못하고 그 소포를 열고도 놀래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로즈비어 선교사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넉 달 전에 소포를 보냈는데 그 소포 구름에 보온병과 예쁜 인형이 어떻게 들어있게 하시고 루스가 그런 기도를 할 것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아셨고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어서 그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는 눈의 시간만 지나도 아이가 죽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한 두세 시간 지난 안에 딱 그 소포가 도착하도록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생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걸고 신뢰하고 이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수많은 증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지에 가 있는 한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읽게 하고 왜 듣게 합니까?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가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고 있는 대로 죽음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겠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단순히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인가 했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단순히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갈 뿐 아니고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 그분도 그걸 맨다는 겁니다. 내가 푼 그걸 우리 주님도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니.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기도해도 막 안 주는 거 많던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당신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여기에서 매는 것을 하나님도 맬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푸는 것을 하나님도 푸는 그분과 내가 합일하는 한 존재가 되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길에 초청을 받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이 믿음의 길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는가 아직도 마음이 한 반쯤만 와 있는 분이 있다면 전심을 다해서 주를 따르겠다 이런 고백을 오늘 밤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아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제자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